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분별력 주셔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생활로 모든 이단들의 공격을 다 이기고 주 예수 안에 감추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전파력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서로 거리도 두고 얘기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손 잘 씻고 그러다가 벌써 재작년 12월인가요? 2020년 12월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니까 우리는 다 이제 이제야말로 드디어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비웃듯이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그리고 이제는 오미크론, 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요, 뉴욕의 하수에서 의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무더기로 또 검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잘 사는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면역력 강화를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인 듯 싶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그 위세가 크게 약해져서 참 좋다는 생각이요,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무서운 코로나 비슷한 팬데믹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 이 유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영적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는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신약시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갑자기 이단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생기면서 이단들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이단 사상에 전염돼서 감염돼서 물들어서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단에 감염됐다가 이겨낸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이단에 감염되었던 교회들이 그 후유증에 적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아예 통째로 이단에 넘어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당시 잡다한 신을 숭배했던 부르기아 원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이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섞여 살았던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또 영지주의적인 헬라 사상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역사한 이단 사상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비롯해 가지고 음식법, 그리고 또한 절기, 월삭, 안식일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서 교회인들이 참 이렇게 특별히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번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꾸며낸 겸손이란 우리 인생은 감히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천사들, 이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이 꾸며낸 겸손, 이 태도입니다. 이 언뜻법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들은 자신들의 천사 숭배를 합리화하고 신비로운 그런 신앙 체험을 중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했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데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었는데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육이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보아서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고행으로서 육의 정욕을 죽임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말하자면 금식하고 고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단식하고. 예. 신약시대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율법주의, 천사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등의 이단 사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 사상의 전염성은 뜻밖에도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염이 되는 게, 그런 누가 이렇게 뭔가 한마디를 하면 그 말에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상에 전염된 이 신앙인들이 막 이 영적 전쟁판에서요 판판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뭐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예전에는 뭐 주교 뭐 이렇게 뭐 추기경 그렇게 얘기했나요? 혹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감독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막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막 쓰러져 갔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경시대 교회들에게 자꾸 벌어지고 교회가 영적 바이러스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죽어가고 막 사람들도 막 미혹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단 사상과 이 싸우는데 이런 사상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열망이 뭐냐면 영적 백신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나온 영적 백신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든 이단들에 대한 백신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모든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만한 확실한 주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여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지게 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은 간단한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냐? 그만큼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동정녀 말에서 나서부터, 왜냐하면 동정녀에서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된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또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이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그걸 믿어야 된다.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거다. 셀몸에 좀 참석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할 때, 시험을 줄 때 어떤 사람들 꼭 무리해서 떨어진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얻는 축복이 뭔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이단 사상과 완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신으로 개발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사도신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완벽한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가 한 사람씩 다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그러면 모든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돌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각종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기독교 이단들도 코로나처럼 변종이 막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변종이 나와 비슷한데 살짝 아니야. 스파이크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예.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까지도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단들은 성경시대 기독교 이단들처럼 교회의 생명을 끊어놓을 정도로 영적 치사율이 높고 파괴적이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변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기독교 이단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막 주교도 퍽퍽 쓰러졌고 교회가 사라지고 막 죽어나갔다고요 판판이. 근데 오늘날의 그 정도는 아닌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여전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폐가 망신합니다.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공경에 빠지게 되고, 가장 무서운 일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 중에 하나는 통일교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통일교의 위세는 대단했죠.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었던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 반장에 선출된 후에 선생님이 이제 소감에 대해서 이제 말하라고 이제 나와서 좀 한마디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갑자기 얘가 굉장히 독실한 애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앞에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얘가 짧게 전하고 나서 통일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에서 통일교에서 누가 돼서 가르쳐줬나 봐요. 통일교가 이단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가 가서 막 열변을 토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근데 며칠 후에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반장이 그 통일교 발언을 문제 삼으셔서 다시 정정하시는 이야기를 좀 더 장황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아본 결과, 통일교의 문성명씨는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훌륭한 애국자이며 나라 통일을 위해서 무척 애쓰는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폄훼하는 말이나 행동은 옳지 않다고 막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통일교가 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의 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싶었어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통일교가 막연히 이단이라고 생각했지 통일교가 왜 이단인지를 아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씨가 1954년에 시작한 통일교는 기독교 근본 원리를 임으로 변형시켜서, 이게 이제 이단인 거죠. 소위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미혹하는 범성역주의가 가미된 탈선된 혼합주의의 이단입니다. 문성명 씨는 41세 때 41살 때 네 번째 결혼을 하지요. 누구와? 한학자라고 하는 여고생과. 당시 20살 차이 이상 나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건데, 그러면서 이를 어린 양의 잔치라고 한학자 씨를 우주의 어머니, 참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면서 그 자녀는 죄 없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인 거예요. 한학자 씨가 죄 없는 자녀인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불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웠지만 마귀에게 패배해서 그냥 죽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말합니다. 대신에 그럼 누가 그럼 구원자냐? 누구겠어요? 나 문선명이지. 내가 예수 실패를 만회하려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재림 예수 나 문선명. 그리고 종말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상 천국이 완성되는 때인데,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통일교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괴이한 썰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야, 이런데 이런 얘기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문선명 씨가 지난 2012년 죽었습니다. 그 후로 통일교는 교세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단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변종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이단이에요. 요즘 이단 중에서 오미크론처럼 대단히 우세종입니다. 이게 우세종이에요.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대략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뜻을 풀면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예수교는 교주 이만희가 예수님인 종교, 증거 장막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자들의 약속된 성전. 요 내용이에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신학교를 간 적이 없지요.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분은 그냥 이단 사이비,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있었어요. 박태선 씨. 그 전도관에서 몸담고 있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비유풀이에요. 666이라는 것을 배립측과 연결하는, 이거 사람들이 막 뿅 간다는 거 안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눈을 반짝이면서 듣는다. 무슨 신비한 무슨 술사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 비유풀이를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론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면 다 그냥 급해가지고 정신줄 놓아버리고 쫓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와 시한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통일교 이론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이러한 교리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교회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포교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이 대상인 겁니다. 교육은.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을 보내요. 그 세력을 키워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아니 지난 우리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세가 밝혀졌잖아요. 거의 30만 명이 이른다는 거. 와. 그리고 놀랍게도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 가운데 90% 이상의 정통교회 성도들, 교회 교인들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은데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단 우세종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나오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다른 것도 조금씩 있지만 이게 우세종이에요. 현재 이단에 빠지면 가출, 가정 파탄, 이혼 등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가장 무서운 폐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폐해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골로새 교회 이단으로 몸살을 앓는 이 교회에 바울이 준 어떤 레머디입니다. 해결책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자라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단에 사람들의 미혹되거나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대신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그리스도 대신에 뭔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붙들게 될 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가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이 모세의 손가락을 바라봤다는 말이 있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전체가 증거하는 바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예수님입니다. 666,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손가락이거든요. 절기와 안식일, 할례, 모든 천사들의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관심이 많아요. 666이 도대체 뭐냐, 그 손가락이. 손가락이 왜 그렇게 생겼나. 예. 음료와 바벨론, 새하늘과 새 땅, 절기와 안식일, 할례, 가브리엘, 미카엘 같은 천사들, 그리고 모세, 엘리야, 베드로,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 손가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몰몬 등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게 하기보다는 이 손가락을 집중해서 보게 하고 그 뭐 손가락을 무슨 점치듯이 해석하려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떡하니 통일교 신천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벌이의 혈안이 된 그 교주들이 재림 예수로 둔갑해서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먹잇감으로 노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잘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리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뭐 장로님이 이렇다 저렇다 내내 불평하는 사람들 딱 먹잇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험 준 사람보다도 항상 시험 받은 사람의 문제가 더 커요. 뱀도 문제지만은 뱀에게 시험 받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래요. 왜 시험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냐면 그 문제가 한 가지, 그냥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시험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어떤 이유에서건 시험을 받게 돼요. 오늘 받지 않으시면 내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께 시험 받으실 거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시험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보세요, 머리가 없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밥이 되든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요. 그러나 온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요 그 어떤 말에도 어떤 모습에도 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 다 사라지 않고 절대 시험 받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 붙들면 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붙들면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회 다녔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교회. 근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게 본문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하여튼 본인 하시는 말씀 항상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배웠던 경험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예수 바라보면 모든 순간에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아들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얘기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해준 얘기예요. 제 어렸을 때 경험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를 반드시 준다. 마음 열고 네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 10분 전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줄 거다. 교회 쫓아서 왔다 갔다 갈 필요 없고 설교자 쫓아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스도 붙들면 된다. 그게 제가 1,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아들에게 또 해줬던 얘기예요. 예수를 붙들면 그 안에 진짜 시험 안 받아요. 항상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어떻게든지 채워주니까 제 경험이에요. 말씀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찬송 부를 때 채워주더라고. 어떨 때는 사도신경 외우는데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축도 받는데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붙들면 은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험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울 일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사소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서로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젊었을 때 제가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다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위험해지죠. 어느 순간까지 가면 아 이러다가 좀 이렇게 사고 나겠다. 그때 우리가 서로 했었던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질문도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냐고 이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하든 지장이 없으면 일이 열내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걸 쿨다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면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고 괴로워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붙들면 시험받을 이유 없고 낙심할 이유 없고 상처받을 이유 없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늘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양보할 수 없고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예수 믿고 태도가 변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뭘 줘야 돼 나한테 항상 예. 그리고 모든 게 세상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님 탓도 아니고 장로님 탓도 아니고 아무 탓도 아니에요. 이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인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가 인물이 되세요. 훌륭한 사람이, 신에 감동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라고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네 탓이고 내 덕이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함께하는 게 감사해. 누가 얘기해요. 뭐 정이 촛불 들 일 없고 태극기 들 일도 없고 그냥 정의감으로 누구의 단점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일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함께 해주는 것으로 고마운 일이고 예수 십자가에서 제가 보니까 촛불과 태극기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거, 그게 내가 할 일.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그런데 사소한 일이 다 견디지를 못해요. 다 시험받고 다 힘들고 다 남 탓 같고. 오늘 본문에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 음식을 가려먹고 절기나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랑하며 마치 자기들이 남보다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입시인이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 때도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한동안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여겨지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영음이라고 성경에도 안 나온 이야기인데 영음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그렇게 말하면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슨 말 들었냐고, 푹 쓰러졌을 때 뭐라고 하시더냐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령하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 체험들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일 수 있기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666 베리칩 등 새하늘과 새 땅,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차라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 충만해집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들이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했던 얘기, 왜 걱정하냐고. 치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능력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 거냐고. 제 것도 아니고 성도님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냐. 그때서부터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에요. 오늘보다 좋은 내일이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게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올해 판타스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예요. 손가락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못된 성품이 변해서 예수 닮은 거룩한 성품. 못된 성품은 항상 남 탓하고 내 덕이라고 자랑했는데 요 성품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도 부부싸움이 왜 없어졌겠어요?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 뭐서 그냥 부엌에서 저기 뭐랄까 설거지하다가 뭐 잔 하나 깨도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깼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이게 거룩한 성품을 예수 붙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걸 누구 탓이라고 하면 나는 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돌아다니실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된다고요. 입을 닫고 할 일을 하시면 돼요. 그냥 종이부터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뭔가 뒤에서 섬기고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어 나로부터 변한다고. 누가 대신 종에 주워주기를 바라고 누가 대신 화장실 청소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럽나 그럼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붙으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이 세상에 많은 이유가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상은 바뀌는 것이죠.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 주님 붙들고서 무슨 불평이 나온단 말입니까? 누구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한 내가 문제지. 기도를 한 시간 기도하세요. 안 되면 두 시간을 기도하세요. 안 되면 이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밤을 세워서 기도하세요. 예수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이요 생명이요 모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이단들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해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붙으면 끝나더라고. 예수 백신 그걸로 다 끝나 모든 이단들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머리 대신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머리로 연결돼서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게 된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씻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모든 이단 사상에 대해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